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평님.
네, 오랜만이에요.
네. 좋은 소식 있더라고요.
무슨 소식이요?
어디 놀러 간다며 며칠 있다가.
아, 표정이 좋아 되게. 그 대체로 약간 찌든 표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설레네요.
지금은 뭔가 소풍 앞둔 그 초등학생 같은.
뭔가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데 요즘 초등학생은 소풍 별로 안 좋아한.
왜요?
몰라요.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은 뭘 좋아합니까?
게임.
게임.
그치, 소풍은 게임 못하는 시간이니까.
YG는 요새 뭐 즐거운 일 없습니까?
아, 요새 저는
없는 걸로.
네, 네, 너무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네.
정말 진심 같아요.
어디 놀러 가는지는 뭐 말할 수 없는 건가 봐요.
아니요, 말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굳이 네, 사생활인데.
맞아요. 네. 가까운 곳으로.
네. 네. 짧게 가더라고요.
너무
네.
짧지만 네.
2박 3일도 사실 굉장히 그 리프레시가 되죠.
그래도 그 주말을 다 보내는 거니까.
아, 금토일 갑니까?
네,
심지어.
금토일.
정말 K 직장인.
네. 오히려 근데 그렇게 짧게 갔다 오는 게 뭐랄까 약간 더 설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은.
그 연초에 제가.
근데 월요일 날 되게 우울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생활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연초에 그 제가 가족이랑 여행 다녀왔잖아요. 그때 일본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일본 다녀온 다음에 며칠 뒤에 정말 오랜만에 그 예전에 이제 같이 일했던 한 분이 톡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톡 내용이 뭐냐면 일본의 모 공항에서 강량구 기자님 같은 분을 봤는데 나도 너무 추리하고 강량구 기자님도 너무 찌든 것 같아서 자기가 아는 척을 안 했다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서 와, 이게 세상이 넓으면서도 참 좁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참 그분이 매너가 있다. 그런데서는 서로 아는 척 안 하는 게.
나는 외국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마주친 게 평생 10번도 넘어요.
많네요.
되게 많네요.
의외로 많아요. 공항에서도 만나고 기차역에서도 만나고 무슨 저 백화점 같은 몰에서도 만난 적 있고 식당에서 만난 적도 있고.
너무 외국을 많이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JYP는
것보다...
만난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봤는데 근데 봤다고만 하고 만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봤다고만 하고 나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약간 그런 데 가면은 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나 봐,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나를 봤대, 어디서. 서울역에서 봤다.
근데 인사는 하고 싶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요.
그 여러 번 우연히 만난 것 중에 가장 황당했던 건 그 맨하탄의 코리아타운에 감미옥이라고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설렁탕집 있거든요.
서울에도 있잖아요.
새벽 3시쯤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어요?
은사님하고 마주친 거야.
은사님.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같이 동반자들이 마주쳐도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저런.
합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 만나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아는 척했으면 좋겠고.
아,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그 유명한 책을 과가람 기자랑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 책에 관한 댓글보다 과가람 기자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클로디아의 비밀?
네네.
그 책에 관한 댓글이 더 많이 달렸습니다.
맞아요.
럼피우스님, 클로디아의 비밀. 저도 정말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저는 아이 초딩 때 같이 읽었어요. 어른이 읽어도 재밌어요. 뉴베리 수상작입니다.
뉴베리상.
클로디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박평은 압니까?
몰라요.
몰라도 되는 거죠. 나만 모르는 건가 했지.
저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읽어봤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안 읽어본 책인데 망고님께서는 클로디아의 비밀은 제가 초딩 때 재밌게 읽고 독후화로 상도 받아서 오래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뭐지? 그림인가?
네, 배경의 메트로폴리탄인지는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타일 리는 없을 것 같고 책을 읽고서 그 책의 감상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 아닐까요? 독후화.
뭐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긴 한데요.
네. 망고님 해명해 주십시오.
SMHYYJ님 와 추억의 에이브 전집 이야기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려서 참 재밌게 읽었는데 성인 되고 보니 정말 좋은 책이 많은 전집이었더라고요. 집에 중고로 구한 몇 권 갖고 있을 정도로 애정한 책들이었습니다. 과가람 기자님 덕분에 오랜만에 추억 여행했네요. 방송 감사합니다.
그 과가람 기자님께서 클로디아의 비밀이 지금은 비룡서 그 전집 안에 들어있는데
비룡서에서 나온 거예요? 네,
비룡서에서 나온
그런데 박병 회사에 있대요. 한번 찾 꺼내 보세요.
네, 그런데 지금 네. 과가람 기자는 그 비룡서 판으로 읽는 게 읽은 게 아니라 그 에이브 전집의 한 권에 속해 있는 걸 어렸을 때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이브 전집도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헤이즐님께서도 저의 당근 검색 기록에 남아있는 에이브 정말 전집으로 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고 판다로님께서도 동서문화사는 에이스 88이고 여기에 반지의 제왕 시리즈나 뭐 루긴의 책 끝없는 이야기 등등이 있었고 학원 출판공사에서 나온 곳이 에이브입니다. 과가람 작가님 책 읽으면 추억의 책들이 많이 겹쳐서 참 반가울 때가 많습니다. 달콤빵책님께서도 에이브와 메르헨 어린 시절의 큰 추억입니다. 책 읽었던 기억을 추억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잠시 추억 속에 젖으신 것 같은데 그 저는 에이브 전집이 표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표지를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표지를 보니까 알겠는데 이게 1982년에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88권 구성의 어린이용 도서 전집이래요.
82년에 처음 나왔어요?
네.
어쩐지 난 기억이 없더라니.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은 동서문화사에서 나왔다고 하고 어떤 분은 학원 출판공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오. 82년에 동서문화사에서 최초 출간한 다음에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80년대 중반 이후에 90년대까지는 학원 출판공사라는 데서 이어받아가지고 출간을 했대요. 똑같은 전집을. 그래서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 동서문화사라고 기억을 하시고 어떤 분은 학원출판공사라고 기억을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에이브 전집은 왜 에이브고 이 에이스 88은 또 뭐예요?
에이브 전집은 그 표지 안쪽을 보면은 에이브러햄 링컨.
아,
에이브러햄 링컨의 그 애칭의 에이브였나 봐요. 그 거기서 따와가지고 에이브 전집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그러고 에이스 88은 동서문화사에서 펴낸 약간 판타지 그런 소설들을 모아놓은 또 다른 전집이에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JYP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서 제가 엄청 검색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 전집을 다 읽어야 된다 뭐 그런 컨셉인가
그런 컨셉이었나 봐요.
아무튼 그 어릴 때 동화 같은 거를 별로 안 읽은 걸로 늘 구박받는 그래서 너는 그렇게 동심이 없다 감정이 메말랐다 이런 비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에이브 전집 기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씨, 나는 안 읽었는데 다 읽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82년에는 전 이미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JYP가 이런 에이브 전집 같은 거 읽고 자랐으면 좀 달라졌을까?
뭐 달라졌겠습니까?
네. 맞아요.
뭐 별로 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디페랑스님은 박평 관련 댓글 주셨습니다. 과거 에피소드를 듣다가 박평님 코멘트가 유독 기억에 남아서 댓글 남깁니다. 한국 문학계는 아직 한국 전쟁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르메트르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이실까요? 아, 이거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과 과거 발언 해명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까?
기억 납니까?
아, 기억 안 나는데 제가 했을 법한 말이에요.
평가 아니면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지금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문장을 보니까 뭐 굳이 평가나 정리라기보다는 한국전쟁에 대한 그 소재로서의 한국전쟁이 이 한국 문학에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간이 아직 짧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그 색, 그 이념의 어떤 그 갈등 안에 거의 참여자 수준으로 아직 있어서 그게 소설가들이 그 소설 쓰는데 느끼는 그
부담감. 네,
부담감. 근데 그 진영에
기간이
대한?
짧다는 거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70몇 년 지났는데.
저는 그 70몇 년이 짧은 것 같아요.
아니 뭐 광주나 네. 뭐 4.19나 뭐 이런 것만 해도 꽤 많이 형상화 됐잖아요.
지금 전쟁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휴전 상태.
그러니까 그로 인한 어떤
아니, 휴전 상태잖아요.
아니 그럼 뭐 오래된 거는 형상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문학적으로 정리가 잘 됐습니까?
정리 잘 됐죠 지금. 영화로도 나오고
많이 되고 있죠.
노량, 명랑, 한산 네, 네. 뭐.
근데 그 갈등 상황이 굉장히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소재의 이야기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그
르메트르식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면서
아 오늘 얘기하겠습니까?
네, 얘기하면서 네. 같이
그게 아마 오르바르나 아니면 지난번에 뭐였죠? 우리 슬픔의 거울 이런 책을 하면서 박평이 한 얘기가 아닐까
그 르메트르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냐라는 질문을 하신 걸 봐서 우리가 피에르 르메트르의 뭔가 전쟁을 다룬 소설을 가지고 방송할 때 그때 나온 멘트가 아닐까 싶네요.
우리 슬픔의 거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2차 세계대전 초입을 다룬 소설이잖아요.
오늘 다루는 책이 네, 피에르 르메트르의 신작 대단한 세상이라는 책입니다.
아, 대단한 소설이죠.
아 정말 대단한 소설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일단 분량부터 대단하고요.
제가 근래 읽은 소설 중에 제일 두꺼운 것 같아요.
432일 안 봤습니까?
안 봤어.
광인.
광인도
광인보다
이 정도는
두꺼워.
아니에요.
광인보다 두껍나요?
네.
그 JYP가 르메트르 아니었으면 저 두께를 보고는 포기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요즘에 하도 두꺼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약간 소품 같은 느낌.
아 재수없어.
뭐 1150쪽 뭐 1600쪽 이런 책을 읽고 나서 이게 대단한 세상을 보니까 또 이게 또 페이지는 또 엄청 잘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소품 같은 느낌. 뭐 전혀 그 분량 때문에 장벽은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약간 어깨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는데.
아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벽돌책 많이 보면 저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얇은 책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나오는 책들을 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품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분량에 대한 평가인지 이게 두 개가 막 섞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한 장황함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내용이 길어지고 그러면 아 이게 왜 이렇게 길어야 되지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에 대한 평가를 판단을 자꾸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벽돌책 계속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 오히려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해요, 그래도.
아, 그래요?
네. 이게 이렇게 꼭 길었어야 됐나?
그 제가 스티븐 킹 정도의 긴 이야기를 보고는 그렇게 저항을 보이지 않잖아요. 물론 이렇게까지 수다를 떨어야 돼 싶은 묘사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분은 캐릭터를 묘사하는데 혹은 스토리를 전개해 가는데 필요해서 말을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어떤 책들은 정말 별 내용도 없는데 분량만 긴 것들이 있잖아 솔직히.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대단한 세상은 몇 쪽입니까? 지금 한 900쪽 되나요? 778쪽에서 끝나는군요. 800쪽 가까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 뭐 이 정도 분량이 필요했다 이야기에.
아 그리고 저는 작가가 욕심을 냈으면 좀 더 길게 쓸 수도 있었을 것도 같아요.
맘만 먹었으면.
마음만 먹었으면.
그 박평도 대단한 세상 정도면 그래도 한 800쪽 써도 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많고 그 인물들 얘기를 어느 정도는 다 보여주고 있고 그 인물들 연결시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인물의 내면을 막 집요하게 탐색한다기보다는 약간 큰 그림이잖아요. 큰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YG 얘기처럼 더 길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소재로 이런 이야기 스토리를 이혁진 작가님 같은 분이 쓰셨다 그러면은
2000페이지죠.
2000페이지 정도.
그렇죠.
대하소설감이죠.
네. 이제 바야흐로 대하소설의 시대가
5권 정도. 나오는 거죠. 5권 정도 나오는 거죠. 5권 정도. 그렇죠. 그 정도의 스케일로.
지금 이혁진 디스인 거죠.
아, 디스 아니에요. 이거.
광인 근데, 너무 길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디스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길기는 긴데 그런 내면 심리가 막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인물들이 좀 전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여주는 시,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독자,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사건이 많지.
사건이라든가 스토리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한 개인의 캐릭터를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게끔 유도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짜 한 명 한 명 한 명 캐릭터를 딱 이렇게 작가가 독자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하염없이 길어질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이런 소재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혁진 작가님께 쓰셨다면 딱 그냥 이 이야기만으로도 한 5권짜리 정도가 될 수 있는
자 우리 방송을 어쩌다 한 번씩 들으시는 분 심지어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 피에르 르메트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은 그래도 하고 넘어갑시다.
아 참 이 얘기를 또 하려고 하니까 벌써 한 네 번째 제 걸상에서 하는 것 같아서.
아 그러면 피에르 르메트르가 누구인지는 책걸상 몇 회를 참고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뭐. 아니 첫 회부터 계속 들으신 분들은 하지만 또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아주 짧게 하면 되잖아요. 피에르 네. 르메트르는 작가로 데뷔한 게 50 넘어서다. 55세에. 네. 그러다가 그러면서 주로 이제 추리 소설, 뭐 장르 소설, 피 많이 나는 거
이런 55세에 이제 장르 소설로 데뷔했죠.
그런 거를 쭉 쓰다가
이렌이라고 하는 소설로 데뷔를 했죠.
60이 넘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선언을 하죠. 나 이제부터 정통 소설을 쓰겠다.
본격 문학에 도전을
하겠다. 본격 문학에 도전을 하겠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거 아닙니까? 55세에 데뷔해가지고 뭐 한 10년 가까이 장르 소설 뭐 몇 개 쓰더니
근데 그 장르 소설은
인기가
다
좀 있었어요.
예, 인기도 있었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던
그럼에도
소설들이죠.
불구하고 본격 소설을 쓰겠다고 뭐 굳이 뭐 선언까지 하니 쓰기도 전에 뭐래 뭐 이랬고 심지어 그 선언의 내용이 20세기 100년을 자기가 10권의 소설로
10권 정도의 책으로 소설로
소설로
정리를 하겠다.
100년을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한국에 뭐 한 60 먹은 작가가 데뷔한 지 한 10년도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했으면 피식했을 거 아닙니까?
건강이나 챙겨라. 속으로는 이랬겠죠, 제가. 건강이나 챙기시죠. 뭐 이랬겠죠. 그리고 그 재미있는 미스터리 소설이나 계속 써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 한 10권쯤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파트 1, 2, 3 세 개로 나눠가지고 20세기 전반부를 한 세 권의 책으로 중반을 한 네 권의 책으로 또 후반을 또 한 세 권의 책으로 이렇게 이제 쓰겠다고 발표를 한 다음에 처음 낸 게 책걸상에서 오래전에 소개했던 오르부아르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화제의 색
그리고 세 번째 1부의 마지막인 세 번째 책이 우리 슬픔의 거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소품으로 사흘 그리고 한 인생이라는 또 기가 막힌 짧은 소설도 하나 냈었죠. 네. 우리가 르메트르 책은 다 소개했죠 방송에서?
일단 본격 문학을 선언하고 나서의 책들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우리 세 명이 다 르노츠 멤버 아닙니까? 르메트르 노벨상
추진위원회 받을 수도 있겠다. 그 오르바르 화제의 색 우리 슬픔의 거울은 흔히 전강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제 2차 세계 대전이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을 이 세 권의 소설로 오르바르, 화재의 색, 우리 슬픔의 거울로 이렇게 그려낸 소설이라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얘기만 들으면은 아 그 정관계 그 한 20년대, 30년대, 20년을 그러면 뭐 쭉 그냥 뭐 토지나 태백산맥처럼 뭐 그린 거야?
아, 지금 토지나 태백산맥 비하 발언이죠.
뭐 이거는. 라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딱 그냥 한 그 며칠, 한 달,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그 기간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갈등에 시달렸는지 같은 걸 압축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 지금 오늘 소개하는 책이 네 번째 책인데 뭐 이걸 포함해서 그 네 권 모두가 뭐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만 읽어도 충분히 재미있고 완결적인 네.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이제 일부의 세 권은 서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저,
네, 네.
저 앞쪽에서 잠깐 나왔던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책감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4부작 2부는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잘 나가던 시기 한 30년 정도를 이제 다루겠다라고 하는데
흔히 영광의 30년이라고 네네네. 불리는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가 막 엄청 승승장구하던 때죠.
그 솔직히 이제 YG랑 사석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르메트르의 1부 세 권 첫 번째 게 제일 훌륭하고 두 번째 것 뭐 조금 훌륭하지만 그래도 오르부아르보다는 조금 못한다. 세 번째 우리 슬픔의 거울도 훌륭하긴 한데 앞에 두 개에 비하면 그래도 약간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책을 볼 때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아 이거 열 권 내 다 안 읽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800쪽이니까 전 다시 올라왔다.
진짜.
아니 저도 다시 올라왔다. 네, 그래서 살아있다 여전히.
그리고 이미 불어로는 다섯 번째 책도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도 빨리 번역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이제 한 분이 이모경 그 번역가 선생님께서 이 네 권을 계속 번역을 했고 앞으로도 나오는 르메트르의 책들도 다 이모경 선생님이 번역하시는 걸로 이제 출판사랑 잠정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역자 후기 같은 걸 보면 근데 이모경 선생님은 대단한 세상이 자기가 번역한 네 권 중에 최고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약간의 판촉을 위한 허풍이 아닌가.
그럼 최고는 오르부아르입니까?
저는 최고는 오르부아르 같아요 여전히. 저는 여전히 최고는 오르부아르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그 아까 박평이 잠깐 단서로 이제 한 그 하나를 던졌는데 약간 캐릭터의 전형성 이라는 측면에서 오르부아르는 훨씬 더 그 등장인물들이 좀 입체적이었는데 대단한 세상의 등장인물들은 오르부아르에서 보여준 것만큼의 그 입체적인 인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거기서 조금 점수를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재미만 놓고 보면 오르부아르보다 더 낫거나 혹은 오르부아르 이상의 재미가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문학성 면까지 염두에 두면은 그래도 여전히 그 여태까지 나온 네 권 중에서는 오르부아르가 최고가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저는 대단한 세상도 너무 정말 대단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네 권 다 읽은 박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르노츠에서 약간
탈퇴?
이탈을
이탈
생각을 좀 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그 시대 소설이 약간 봉착하게 되는 어떤 한계들이 좀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작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징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어떤 한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들. 근데 그 인물들이 좀 너무 전형적인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좀 대체로 다. 물론 이제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라든지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약간 이제 제가 느끼는 그런 한계들을 좀 돌파할 정도의 캐릭터성 그리고 묘사력 막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문장이라든지 유머라든지 이건 더 단단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유머러스함이 되게 적재적소에서 이렇게 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는데 조금 네 재밌게 읽으면서도 그런 한계들은 느껴졌었어요.
그 저 회원이 세 명밖에 없는데 한 명 탈퇴하면은 우리 둘밖에 안 남거든요.
뭐 냉정하게
평론가시니까 하지만 또 많아요 여전히 그 우리 맞아요. 독지가 카페에도
다른 멤버를 좀 네. 영입을 할까요?
네 저기 그 르노츠 나는 여전히 르노츠다 댓글 달아주고 박평 자리가 하나 비었으니
여기 되게 가차 없네요.
우리는 안 잡어.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애정의 공동체니까
올 이런, 가을에 르메트르 받아봐 그러면 이제 박평 사과 방송해야 돼.
근데 르메트르는
못 받아.
못 받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인기가 많았어.
만약에 10권을 다 내면 10권을 다 내면 약간 평가는 또 그 문학사에서 받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발자크라던가 뭐 디킨스라던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굉장히 당대의 화제가 된 소설들이면서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어떤 시대상을 잘 그려낸 작가로서 평가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르메트르는 20세기를 이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훌륭하게 정리를 한 작가 저는 충분히 지금까지 네 권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고 앞으로 6권이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읽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 역사 공부 잘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오.
근데 소설책을 보고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그 시대를 관통했었던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 대체로 어떤 단순화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맞아요.
그런 게 있고
마치 다큐멘터리 보는 네네. 것처럼
너무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좀 너무 극화가 되거나 그러기가 쉬운데 이번에 대단한 세상 보면서는 약간 그 고시대의 상황들, 공간이랑 시간이랑 이런 역사적인 맥락들을 저는 그 되게 막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근데 너무 단순화됐다 이런 생각을 안 하면서도 많이 소화를 해서 진짜 한 이렇게 쭉 프로젝트로 봤을 때 르메트르 프로젝트가 완결이 되면 그때는 그 사이즈가 뭔가 다른 질적 어떤 근거도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저는 그 굉장히 르메트르가 영리한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오늘 소개하는 대단한 세상의 한 절반 정도는 당시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었던 인도차이나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의 사이공을 무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이제 미국 전에 프랑스가 그 베트남 독립운동을 하는 뭐 호치민 등등이 이끄는 베트민과 게릴라 전쟁을 하고 있던 때였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대단한 세상은 프랑스를 포함한 서구 자본주의 영광의 30년을 여는 첫 책인데 르메트르는 독자들한테 그 서구 자본주의 영광의 30년이 사실은 식민지 착취의 기반 위에서 작동을 했었던 거고 그 식민지 착취의 기반이 없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막 엉망진창인 파리가 묘사가 되잖아요. 이 소설의 무대가 1948년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파리는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엉망진창인 파리가 영광의 30년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멀리 떨어진 인도차이나 베트남의 사이공이나 베트남 같은 곳에서 이런 식의 일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가능했던 거야라를 독자들한테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딱 그냥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이 이 작가로서 시대를 어떻게 증언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한 다음에 구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저는 인상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나는 르노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 줄거리 같은 거를 지금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일단 뭐 제목 얘기만 좀 해보면 대단한 세상이라고 한국어판은 번역을 했는데 원제는 르 그랑 몽드입니다. 영어의 그랜드하고 불어의 그랑이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되게 크고 넓은 세상
넓은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영어판 제목이 뭔지 찾아보니까 와이트 월드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대단한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르 그랑 몽드는 카지노 이름이죠.
카지노
소설에 나오는
굉장히 퇴폐적인
도박장 이름인데 네. 뭐 르 그랑 몽드라는 제목을 대단한 세상으로 번역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이건 그러니까 한국 그 원문과 내용에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서 한국 어감이 갖고 있는 약간의 조롱
대단하다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반영이 돼서 저는 되게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
그 굳이 그래서 이모경 번역가님께서 역자의 말 처음에 왜 그랑몬드를 자기가 대단한 세상으로 번역했는지를 또 설명을 해놓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처음에는 했다가 읽고 나서는 아 대단한 세상이라는 제목이 상당히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세상.
네, 그래 대단하다.
대단하지. 큰 세상, 넓은 세상, 멋진 세상, 위대한 세상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은 대단한 세상으로 이제 최종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다소 의역이긴 하지만 번역가께서는 위대한 개츠비의 그 위대한 이런 거를 떠올리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적당한 제목 같죠?
맞아요.
드넓은 세상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이 네. 소설의
너무 긍정적이기만 하니까.
네. 그 영어 역자보다 이모경 선생님이 더 나아요.
와이드 월드도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와이드 월드. 와이드 월드.
월드 와이드 웹도 아니고. 그 이 소설은 세계의 도시에서 벌어집니다. 파리.
파리. 레바논의 레바논. 베이루트.
네. 그리고 사이공.
사이공. 네. 지금의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
그렇죠. 그렇죠. 남부.
네.
베트남 가봤습니까?
가봤죠.
박평도 가봤습니까?
아니요.
저도 못 가봤어요.
저는 일주일이나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
대단한 양구.
아니 왜 있었는지 좀 물어봐줘요.
안 궁금하네.
왜 일주일이나 머물렀어요?
그 베트남 물리학회. 취재.
뭐 대단한 소리도 없는데 왜 그걸 물어봐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베트남 물리학회를 가서 베트남 과학자들을 만나러 거기서 일주일간 있었다라는 게 한국 기자 중에 누가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또 왜 베트남 한국 물리학자도 많잖아요.
아 근데 그때
베트남이 뭐 세계적으로 물리학이 발달한 나라니까.
제가 일본 그 몽골, 타이완 베트남 등등의 아시아에 있는 과학자들 인터뷰하는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 중이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그 연장선상에서
어느 도시에 갔어요?
호치민을 거쳐가지고 사이공을 거쳐가지고 거기 가서 나짱 베트남 물리학회가 나짱에 있었거든요. 나트랑.
좀 다녀오셨다고 또 우리 모르는 그, 단어.
나트랑이 현지 발음으로는 나짱에 가깝습니까?
미아감 조성하시오.
두 달 갔다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요 정도 하고요. 네, 이 줄거리라든지 설정 뭐 이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